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이르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와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한지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지키는 벽, 가두는 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 10장 전체 나온 내용인데 다 읽진 않았고요.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노정에서 지금 한 지역, 한 집에 머무르면서 식사를 기다리면서 옥상에 올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그릇 하나가 내려왔는데, 바구니 하나가, 그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대인이면 안 먹는 음식. 그러니까 뭐 뱀이라든가 새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아 이걸 먹어라 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저는 유대인이어서 이거 안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세 번 이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 이 환상의 의미가 뭐지? 라고 이제는 기도하고 내려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지금 이방인이 보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았겠죠. 하나님께 거기 가라고 하시니까 아 이방인이 원래 이방이랑 교제를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이 내가 그 먹지 못하는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먹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라고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구나. 근데 도대체 그 사람한테 왜 가라고 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간 다음에도 물어봐요. 왜 나를 불렀니?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때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당신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베드로가 아 그래? 라고 하면서 되게 내가 전하는 얘기는 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들이 성령임에서 회심한 역사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야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으로 이제 이 10장 내용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아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인의 그 나쁜 습성에서 못 벗어나서 인종주의 다른 민족이랑은 나는 밥도 먹지 않는다 인종주의적인 편견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으로 그 편견을 깨도록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인종주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깨주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보면 너무 현재 입장에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방인과 밥을 먹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걸 금지하는 의미가 뭔지 좀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조금 공부를 해봅시다. 이 금지법이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걸 금지하는 금지법이. 여러분 이게 역사 오래됐어요. 모세시대부터 생겼어요. 모세시대부터. 하나님이 모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요. 문화와 문명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비교할 수밖에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여자분들이 옷 입은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아간이 이렇게 눈이 돌아가서 신할 사람 외투. 이런 옷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화려한 여자들을 본 적이 없고요. 이런 화려한 문화를 접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이집트에 살았으면 좀 그럴 법도 한데 이 중간에 광야에 있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화려한 문명과 문화에 너무 매료돼서 가나안 사람들이 좀 엉키기만 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물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가나안 사람들이랑 교제하지 마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잘 안 들었죠.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물들여 버리죠. 물들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들어서 이 몸뚱이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은 다 이방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금지하셨죠. 그 다음에 또 문을 열어놔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역사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시대에도 어땠어요? 사사기 시대에도. 사사기 그 300년의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생겨난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랑 섞여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문망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혼나고 이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그 왕정기 400년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 왕조 때, 왕정기 400년 때 다윗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딱 왕이 되더라도 자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꾸 다른 나라 거 좋아 보였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합 왕 때는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남유다에서도 므낫세가 되니까 1월 성신 아시리아가 섬기던 걸 섬기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라면 자꾸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것들에 물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문제예요. 그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시대에 조금 전 중간기라고 표현하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무슨 일을 벌어지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 현지 사람들이랑 섞여버렸어요. 그냥 교제하다가.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시리아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요. 내가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갔어요. 코리아타운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코리아타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끼리 교제하죠. 그 마을 들어가면 한국말 하죠. 자기들끼리 결혼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죠. 근데 코리아타운이 없어요. 그냥 어디 미시시피 같은 데 갔어요. 한국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이랑 교제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끼리 별로 교제 안 하고 그냥 미국 사람이랑 교제했어요. 우리 애들도 그냥 미국 애들이랑 연애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랑 결혼했어요. 그럼 1세대, 2세대, 3세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말 못하죠.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피가 좀 섞였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 자기들만의 타운, 유대인들처럼 디아스포라, 타운을 형성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랑 섞여버려서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가 살아남은 이유가 정치적으로 독립해서요? 아니에요.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에서도 이쪽 지역에 모여 살 수 있게 허락만 해준 거예요. 근데 모여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서 지금 유다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때 이 베드로가 있을 때 상황도 어때요? 지금 유다가 독립국가예요? 아니죠.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제국의 한쪽 구석텅이는 조그만 지역이에요. 동네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 우리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끼리 교제하고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고 유대인들끼리 하는 걸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협력하고 관계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로마라는 거대한 바다에 한 줌 소금처럼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이방이랑 교제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자가 약자에게 아, 쟤네들은 문제가 있는 애야 라고 하면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소수자고 내가 약자인 상태에서 강자에게 핍박받는 입장에서 아 저거는 나쁜 거야 저건 나랑 다른 거야라고 하면요, 그거는 나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건 단지 인종주의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건요, 유다가 유다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렇죠? 이 유다를 지켜주던 뭐예요? 벽이었단 말이에요. 유다를 지켜주던 벽. 이 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도 유다가 이만큼 지켜질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벽을 부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베드로 입장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진짜 천년의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벽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벽을 무너뜨려서 열 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를 지켜낸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을 부수라고요? 왜요 도대체? 라고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종주의 이런 차원이에요. 현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지켜왔던 방식을 지금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왜 요구하셨습니까? 왜 그 방법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중요하죠. 하나님 왜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과 교제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약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베드로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단지? 아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약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강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벽이 없잖아요? 그럼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근데 지금 하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넌 지금 정말 이제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유대인과 교제, 이방인과 교제한다고 네가 물들 것 같아? 아니, 네가 이방인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방인이 너에게 물들 거야 이제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뭐가 생기신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신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벽을 무너뜨려야 돼. 왜? 그전에는 이쪽이 더 약해서 이 벽이 없으면 저 세상 얘네들을 물들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데 이 벽 때문에 막혀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빨리 저 벽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예요? 이 본문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종주의는 인종차별은 나쁜 거야라고 가르쳐 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내가 이제는, 전에는 약한 사람이어서 나를 지키는 벽이 필요했는데 내가 이제는 성장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지키는 벽이, 나를 막는 벽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그 벽을 무너뜨려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지키는 벽과 가두는 벽입니다. 여러분, 벽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어떤 벽이에요? 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겠죠. 그렇죠? 외부의 출입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벽이 있어요. 우리는 집을 세울 때 벽을 만들어서 아무나 우리의 공간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게 어떤 벽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벽이죠. 하지만 그 벽 속에서 내가 있으면서 내가 밖에 못 나가도록 사면이 벽으로 막혀져 있다면 그건 감옥이죠. 그건 나를 가두는 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세워놓은 벽들이 나를 지키는 벽인지 나를 가두는 벽인지.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벽을 세우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벽을 세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맨 처음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와 교제하지 않았어야 됐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벽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때요? 내가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아요. 내가 약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요,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안 그러고 싶어도 내가 아까 아직 그 사람에 비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 사람 꼭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벽을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 사람과 마음의 벽을 좀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약한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아직 영향받, 내가 흔들리는데, 내가 휘둘리는데, 내가 약할 때인데 뭐가 필요해요? 나를 지키는 벽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든든히 이겨내고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휘둘립니까? 그럼 내게 뭐가 필요해요? 관계적인 벽을 세우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관계만 그러나요? 이래서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저는 처음에 남해섬 교회 시작할 때 1년 정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목사님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냥 조언을 해주세요. 그렇죠?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도움되라고 해주시는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아직 내 몸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조언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럼 스텝이 완전 꼬여버리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 일에 있어서도요. 내가 취약하면요. 벽을 세우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일을 잘 해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의 권면은 나를 조정하고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일을 잘 해나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언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걸 하고 있게 된다니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엄마들 모임에 가시면 조언 많이 들으시죠. 이 엄마들 모임은 정말 금가옥조 같은 얘기들이 흘러다니는데 내가 먹으면 독인 얘기들이 있어요. 저 막 가면 막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갑자기 돌아올 때는 영어 교육 막 이렇게 돼서 돌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정말 내 아이에게 해로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막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엔 또 지나갔지만 또 한때는 어디 가면 또, 아, 자기주도학습 뭐 이런. 아, 그리고 막 전인격적인 뭐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 교육방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 앞에서 내 아이는 어떻고 지금 내가 내 아이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 제일 집중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딱 잡혀서 그걸 잘 하고 있는 상태면 그런 조언들을 내가 때때에 맞게 첨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없으면 여러분 대표적인 폐해가 어머니 듣고 있어요? 중국에서 저 들으시는데 저예요. 저는요 다 해봤어요. 다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오면은 서울 법대생한테 과외 받다가 어머니가 또 누구한테 무슨 정보를 주시면 전 현지 교사한테 또 배우다가 또 어머니가 누구도 무슨 얘기를 듣고 오면 또 이제는 유명한 학원 강사한테 개인 과외 하다가 또 무슨 얘기 듣고 오면 또 학원 갔다가 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다 해본 게 계속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나를 잡고 그때 무슨 또 영어 세트를 해가지고 뭐 신사동까지 혼자 버스를 타고 가서 영어를 배우고 다니다가 여러분 너무 많은 조언이 있죠. 그 조언들이 나쁘지 않아요.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뭐가 없으면 내가 그걸 필터링할 능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뭘 보완하는 거야가 없으면 사실은 일할 때 다른 사람 조언해도 벽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정 기간은 신앙 서적을 열심히 읽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실현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지금 조금 이따 이렇게 스티커 하나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예, 당진 후원 서적 모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유한애가 그 뭐지? 새물결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입한 책을 정말 깨끗한 상태로 교회 계속 기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줄이 거의 찼어요. 지금. 예.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깨끗해서 이게 읽어주는 거지 아닌지 제가 확신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책은 그 배송은 박스채로 너무 깨끗하게 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거의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어떤 책을 이렇게 제가 관심 있을 만한 책이 많거든요. 꺼내 읽다가 아 지금은 읽지 말자 그런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요. 근데 어떤 때는요 책 읽는 것도 방해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이 잘 안 잡혀 있을 때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 잘 안 잡혀 있을 때 이 신앙서적 있고 저 신앙서적 있고 하면요 그게 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걸 읽을 때만 아 그래 이러면 좋겠네 저러면 좋겠나 이러면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때로는 영적 조언도 여러분한테 해로울 때가 있어요. 뭐 내가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할 때 그렇죠. 그때는 뭘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벽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비닐하우스를 세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벽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관계에서 내가 아직 취약해서 누군가한테 너무 많이 영향받습니까? 내가 업무에서 너무 취약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나를 흔듭니까? 내가 내 내적 가치에서 아직 내가 추구한 신념과 가치에 뿌리내리지 못해서 아직 누군가의 얘기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으면 또 인생에 대한 방향성이 통째로 또 생각이 흔들리십니까? 그럴 때는 벽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히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1, 2세대만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만의 문화, 이스라엘만의 신앙, 이스라엘만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과 원래 교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과정을 자꾸 못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벽을 세우는 법을 배우세요. 벽을 세우려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용기? 벽을 세울 때 어떤 용기를 가져야 돼요?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죠. 충돌할 용기를 가져야죠. 내가 벽을 세운다는 건 누군가와 부딪힌다는 거예요. 무언가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것들을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왜 자꾸 교제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좋은 농경법 같은 걸 가르쳐줬어요. 어떤 문화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움만 받고 안 좋은 영향은 안 받고 이럴 거면 벽을 세우지 않으라 내가 조정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벽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저가 주는 일정한 유익을 좀 포기해낼 수 있는 용기, 일정한 충동을 감내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여러분이 꼭 벽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벽을 세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일정 부분 성장했으면 무엇이 필요해요? 벽을 허물 수 있어야 돼요. 벽을 허물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벽을 허무는 방법을 모르면 나중에는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벽이 나를 가두죠. 보세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고등학교 때 주변에 애들이 좀 거친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한이도 요즘에 전투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되게 애가 말도 좀 걸어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는 험한 곳이거든. 그렇잖아요. 전투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약하게 보면 안 되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세 보이게, 내가 좀 더 경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이런 벽을 세우죠. 이런 삶의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거 언제까지 써야 돼요? 뭐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쓰면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그때 세웠던 벽인데 이거를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갔다 오고 회사 들어가고 사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 하면 돼요? 아니면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 방법으로는 못 살아요. 근데 그 방법이 익숙해져서 군대 갔다 오고 사회 들어가서도 내가 되게 세 보이려고 하고 내가 나를 되게 과시하고 내 주변 사람이 공격적인 태도를 만들고 내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조직에서 내가 그런 태도로 있다? 내가 모임에 가서 어디 친구들 새로운 사람들 만들 그런 태도로 있다? 그럼 그게 어떡하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은 사람이 불구하고 그 옛날 방식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잘 맺혀지지 않게 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했던 방법인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닌. 근데 여전히 그 방법을 쓰고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을 막는다고요. 가끔 그런 표현 쓸 때 있죠. 공부머리 있는데 일머리는 없다. 걔가 진짜 일머리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초, 중, 고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공부라는 방식이었어요. 막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막 익히고. 근데 일은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썼던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나를 지켜줬던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막는 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공부법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옛날 거는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로 신앙생활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좀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같은 때 감동의 눈물의 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좀 방언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배 한 번에 은혜가 나를 살리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유년기를 벗어나서 어느 지점에 가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일상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죠. 일상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큐티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로 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고 내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 재점검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막 그 밤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보다 내가 오늘 출근하러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마음과 새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이 진짜 있나 봐 라고 그런 초신자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앙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관통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방법에 익숙해진 사람은 신앙이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했던 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회복되려고 그런 식으로 스텝만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신앙 성장을 막죠.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나를 지키던 벽이 나를 막고 있지 않는지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전에는 그게 필요해서 세워냈던 살아가는 방법이 그 방법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한번 이 고민을 다 하셨을 거예요. 왜? 결혼 전에 살아가던 방식으로 결혼 이후로 안 살았잖아요. 결혼 전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면 됐고 내 승질나면 저렇게 하면 됐고 나 피곤하면 이렇게 하면 됐고 결혼 전엔 그렇게 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살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그 방법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 방법으로는 못 살아요. 그렇죠? 내가 새로운 방식, 같이 사는 방식을 새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전의 방식이 나를 지켰었던 건 맞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서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봅시다. 그 돌아보는 방법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꾸 에러가 뜨면 이 방식이 안 먹히는 거일 수 있어요. 자꾸 에러가 뜨면. 에러가 뜬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죠. 20살 때 세계관으로는 세상은 이런 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난 이렇게 오늘도 생활하는 거야 라고 그게 딱 잡혔어요. 근데 20살 때 세계관으로는 그게 잡혔는데 그 20살 때 세계관으로 35살이 돼보세요. 그 30살 때 세계관으로 40살이 돼보세요. 직장에 가보세요. 아기를 가져보세요. 가정을 꾸려보세요. 그 세계관으로 뭐가 많아져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왜 저러는 거야? 설명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세계관을 쓰는데 그 세대관으로 설명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면 그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내 세계관이 옛날 거라 문제인 거예요? 내 세계관이 옛날 거라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세계관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아, 왜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그런 일은 생겨요 원래.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뷰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너무 올드 버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다. 무너뜨려야 되는 방식이다.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알람 중에 하나는 뭐하냐면요.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10대 때 인간관계 할 때 얼마나 쉽습니까? 20대 때 인간관계 할 때는 쉽죠? 20대 때까지 인간관계가 좀 더 쉬워요.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30대 결혼하고 나서 인간관계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대학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대학 때 인간관계 하듯이 회사에서 인간관계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대학 때는 일을 같이 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대학 때 인간관계 하듯이 놀이터 엄마들이랑 인간관계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긴 아이라고 하는 복잡한 역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치 여기가 다 문제인 것처럼 아우 옛날에는 되게 순수하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었는데 아 요즘에는 그게 안 돼. 요즘에는 그게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아직도 대학생 때 인간관계 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대학생 때 이 관계가 맺혀지는 것처럼 맺혀지고 대학생 때 되는 것만큼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는 법이 있고 그 관계가 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야지? 난 사람들이랑 처음 친해질 때 어떡하지?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잘 되지 않고 경보음이 켜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청년 사역에 시작할 때는 그때 기억나세요? 옛날에 뭐 무릎팍도상 나오고 뭐 이럴 때 그랬어요. 뭐 돌직구, 직설적인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대세였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좀 무례하게 하고 좀 더 직설적으로 하고 그래도 별로 무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방법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무례의 시대 김구라 그 강호동의 시대가 가고 누구의 시대가 왔어요? 유재석의 시대가 왔죠. 젠틀함이 대세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젠틀함이. 근데 그때도 제가 세상 바뀐지 모르고 계속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무례하다고. 제가 무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썼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가 좋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진심과 내 관계를 왜곡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세요. 내가 오래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방법이 나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방법이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방법이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알아보는 방법이 첫 번째는 알람이 뜨는 거라고 했죠. 어?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자꾸 안 되는 게 생기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방법, 그 인간관계의 방법,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걸 좀 더 배우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고민한다고 다 알 수 있나요? 내가 고민한다고 다 깨달아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여기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의 방식을 좀 배웁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걸 깨달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시간이 뭐 이런 표현을 잠깐 해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12시예요. 정오. 정오 12시는요 유대인들의 정기 기도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마가의 다락방처럼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회로 모인 것도 아니죠. 그럼 베드로는 옥상에 왜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보면 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되게 시장한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상 어떻게 된 걸로 보이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음식 준비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하겠어요?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간이 비네? 그럼 이 비는 시간에 기도해야겠다? 그냥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계속 올라가서요. 보면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약간 비몽사몽적인 게 조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예요? 특별히 내가 기도 제목을 설정하지 않은 기도죠. 그렇죠? 유대인이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기도문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할지가. 그리고 어떤 마가의 다락방에는 어디처럼 모여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기도의 제목들이 정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빈 공간의 기도죠. 그냥 하나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자. 내가 특별히 말을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얘기자라고는 그냥 기도 공간을 만들어낸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들려요? 거기서. 내 쪽에서 시작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된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빈 공간의 기도가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걸 바꾸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살아가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나 혼자 경고등이 켜지네 이걸 바꿔볼까? 내가 이것을 한번 재점검할 게 바꿔볼까? 이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방법으로 사라지고 이게 먹히는데 나름대로 근데 그것을 내가 바꾼다? 쉽지 않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게 있어요. 좀 다른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갖다 없이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가끔 보면요, 20대 때 어릴 때 그 나이 때에 비해서 너무 성숙했던 사람이 나이 들면 오히려 미숙해질 때가 있어요. 20대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방법을 일찍 세팅해서 그게 세팅이 안 됐던 친구들이 보기엔 쟤는 뭐든지 되게 확신 있고 정답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보여서 제가 더 성숙해 보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쟤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왜? 너무 일찍 이게 세팅되니까 그 자신감에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뭐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캐릭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 옛날에 봤던 프렌즈 이런 데서도 고등학교 때 되게 유명했던 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되게 멋있었던 애. 근데 이제 10년 시간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 제일 멋있었던 애인데 만나봤더니 지금도 그 오토바이 타고 지금도 피자집에서 알바하고 그래서 오, 쟤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냥 에피소드지만 뭐예요? 내가 이 방법으로 살더니 되더라라는 성공을 경험한 게 그 방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완고함으로 가는 거죠. 사람은 그거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는 생각의 전환 어디서부터 와요? 그러면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생각의 전환이 이 빈 공간의 기도에서 와요. 생각의 첫 단추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냥 네. 아, 오늘 예, 돌보미 선생님들이 없는 것 치고는 굉장히 지금 평화로운 환경이에요. 지금 난 여기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진짜 맘먹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들이 오늘 안 뛰어들어오네. 너무 바깥에서 좋네요.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들의 대부분은 지금 애들 보러 나가고 엄마 한 세네 명 갖고 내가 설교할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좋은 분위기예요. 좀 딴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친구를 신방을 했는데 저랑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친구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는 어떤 고민을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저의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라고 했어요. 내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목사님이랑 그렇게 오래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랐대. 그 말을 듣고 되게 당황했어요. 왜 얘가 몰랐지 그걸? 약간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둘이 얘기해보면서 웃었던 게 뭐냐면 그 친구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닌데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되게 복잡한 이슈가 있으면 저를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이슈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아 이건 좀 이렇고 이렇고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래. 하고 그런 식으로만 1년에 한두 번씩 대화를 6, 7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신앙적인 주제가 대화의 첫 단추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첫 단추가 끼어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추는 그 맥락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매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의 첫 단추를 내가 껴버리면 그렇죠? 빈 공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첫 단추를 내가 껴버리면 그 주제를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뭔가 얘기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빈 공간의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첫 단추를 끼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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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걸 하고 있냐는 걸 알아보려면 이 대화의 첫 단추를 양쪽이 끼느냐 한쪽이 끼느냐에 대한 이슈예요. 항상 이쪽이 대화의 첫 단추를 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저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저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하지만 이쪽이 근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건 어때? 라고 첫 단추를 끼는 일이 없어요. 그럼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얘기예요. 양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첫 단추를 한쪽이 계속 낀다면 그건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 단지 간구냐 아니면 대화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구별해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주제가 매번 내가 첫 단추를 다 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난 너와 지금 이걸 얘기해보고 싶다. 난 사실 네 인생에서 지금 네가 고민되는 숙제는 이건 것 같다. 라고 하나님이 첫 단추를 끼시는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7:3으로 내가 첫 단추를 끼는 게 7이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저는 어때요? 지금 제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뭘까요? 제가 지금 뭘 바꾸고 뭘 하고 뭘 하지 않길 바라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기도예요? 빈 공간의 기도예요. 빈 공간의 기도. 발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중학교에 가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심지어 약간 공부 긴장이 오잖아요. 저는 이 아이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하루에 딱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시켜요. 그 분량만 시켜요. 근데 아이는 놀랍게도 그걸 안 합니다. 놀랍게도 본인 친구들이 학원을 몇 군데를 갖고 있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하고 있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가 이 정도 분량을 하는 게 얼마나 지금 관대하는 건지 다 이해하지만 놀랍게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화제에 좀 집중이 됐어요.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화제에 집중이 돼서 어떤 책임이나 학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랑 얘기하다가 이 아이가 좀 정 같지 않은 거예요. 얘가 되게 착하거든 원래. 되게 착한 애란 말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참 착해요. 사고가 되게 건강한 애예요. 그렇게 키웠고 본인도 그렇고. 근데 얘가 안 쓰던 논리를 쓰더라고. 네. 내가 보기에 악한, 문제가 있는, 세속적인, 일반적인 아이들을 쓰는 논리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는 얘기하면서 좀 그 얘기 이제 이하는 같이 나눴어요. 이하나 아빠는 네가 이런 식의 논리로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슬프다. 얘기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감동의 대화를 나눴지. 난 또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난 네가 착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막 울고 이하도 같이 울고 우리 다시 착해지자고 다시 우린 그런 거 하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의시하고 그 다음에 뭘 바꿨냐면 아 얘한테 정서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오락을 주로 하고 하여튼 그런 거 오락을 하지 않아 이런 싸움을 하고 하다가 지금 오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한테 정서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루에 너의 정서적인 시간을 확보하는데 이만큼 좀 시간을 써달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오락을 하지 마보다 공부를 해보다 이건 자기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던 거고 어려운 일 아니고 그냥 책을 읽고 스토리 있는 걸 뭔가를 보고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부분이죠. 그걸로 관계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요 요즘에. 근데 재밌는 건 그게 되니까 그 진짜 그 미랄 만한 공부지만 해요. 하던 김에 별 생각 없이. 주제의 전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주제로 지금 첫 단추를 끼워졌느냐. 어떤 거는 그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져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어디서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부터 와야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 전도밖에 관심 없었어요. 그렇죠? 유대인 선교밖에 관심 없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사도행전 10장 이 장면은요. 유대교. 유대인들의 하나님에서 아 이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복음만 믿으면 누구나 라고 하는 세계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캐톨릭과 우리를 포함해서 한 세계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종교의 스트림을 만들었고 우리는 유대교회의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종교를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방향으로 이때 이 사건으로 스트림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스트림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첫 단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빈 공간의 비도가 필요해요. 말씀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1, 2부 설교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아예 괜히 하는 얘기 안 들으시겠지만 일부 들어보시면 앞부분이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괜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실 건데 하여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합시다. 요즘 덥죠? 더우니까 당연히 여름 옷을 입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청바지는 처음 입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저 되게 단정하게 입은 거예요. 아시죠?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도 긴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구나. 민상이는 네가 또 목사님 같다. 응? 어이씨, 갑자기 제가 훨씬 단정한데 나보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반바지 입고 와야지. 이렇게 긴 바지 입고 왔어. 애들이 단정하네 다. 하여튼. 아, 그렇지, 그렇죠. 칠부죠. 민우는 괜찮아요. 네, 저 우리 전 긴 바지예요. 네, 안정하게 입고 왔어요. 영적으로는 여름이 되는데 봄옷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쁘단 이유로, 익숙하단 이유로. 그래서 자꾸 땀 나는 거 아닐까요? 영적으로는 계절이 바뀌었는데 난 그냥 익숙하단 이유로 원래 쓰던 옷, 원래 쓰던 방식.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식과 말씀을 함께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기에 유용합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를 대하는 방법과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에 유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게 익숙한 방식, 어릴 때 쓰던 방식이라 지금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방법, 내가 뭔가 자신감이 넘쳐서 사실은 사회 처음에 직원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유능함을 입증하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단지 내가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그 다음에 좀 다른 측면들이 벌어지는데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해야지, 나 혼자 잘해야지라는 생각 혹은 그런 옛날의 방식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었는데 같은 방법은 아닌가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셨다면 좀 더 새로운 옷을 입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신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또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나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에 빈 공간에 기도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형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의 교회일지 모르겠어요. 제 성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성향이기도 하고 옛날엔 내 성향인 줄 알고 다 내 타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향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저 같은 성향에서는요. 주제가 있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익숙해요. 아, 이 사람에서 기도 좀 해줘야겠다. 아, 이거 갖고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런 거 말고 빈 공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번 30분 정도 하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 그것이 금요일 저녁이건 금요일 아침이건 토요일 오전이건 주일 밤이건 내가 빈 공간에 기도 시간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 좀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나는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날 보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주님의 첫 단추를 내가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나가신다면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환상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 뭔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민을 해나갈 때 내가 했던 이제까지 고민과 다르게 새로운 생각이 열려지고 새로운 방식이 열려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큐티한 오늘 설교예요.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고민 중이에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엔 제가 이제까지 목회했던 방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느낍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목회했던 방법이 저한테는 익숙해요. 좋고요. 이 방법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그 방법이 줬던 장점들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불안하기도 해요. 괜히 이렇게 했다가 이제까지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에 불구하고 바꿔야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맞는다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주말의 사역 방식 예배를 개편하고 모임 분위기를 개편하고 주말의 사역 방식을 좀 바꿨다면 이제는 좀 주중의 사역 방식 제가 신방하던 방식이나 제가 양육했던 방식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슈로 꼭 비유할지 모르겠지만 제 큐티로는 그냥 교회 소수에게만 좀 더 은혜의 기회가 있고 전체적인 은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해오던 양육의 방식이나 신방의 방식을 좀 바꾸려고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8월 지나서는 수요기도에도 좀 없을 생각이고요. 주중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고민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긴 거를 고치는 건 좀 더 쉬울 수 있죠. 하지만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에선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영성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지금 내가 이것들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한 영역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하셨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 그런 은혜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두 번 기도할 텐데 한 번은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요즘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제가 제 관심에 집중돼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고 계시는지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보기엔 지금 너한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익숙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